예, 오늘은 아가서 1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의 위기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이랬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가서를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이 굴곡을 만나는데 이 굴곡 안에서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 우리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굴곡을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넘어가고 계속 거기에 머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의 여정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걸려 있었네. 아, 그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제 이런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말해요. 나는 예전에 이미 그걸 지났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간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여정들을 잘 알아서 또 우리 뒤에 오는 분들을 잘 그렇게 여정을 안내해주고 우리는 그런 코스를 경험할 때 속히 우리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를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예. 맨 남녀 관계의 연애 편지 같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그밖에 없어요. 예, 육체적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것도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관계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면 좀 이해도 되고 어떤 거는 좀 듣기 좀 거북스럽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비유를 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거룩한 의미예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거 내용이 안 풀려지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그냥 한두 번 읽고 그냥 밀어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여정의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를 읽으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잠시만 이해하면 자 신앙의 여정의 첫 번째 걸리는 고민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못 넘어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은혜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기 5절 6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검으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저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입맞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가 뭐가 걸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비춰지는데 또 문제는 내가 엄청나게 죄도 많고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추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깊이 아는 것 같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알기에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넘어가요. 하나님께 못 다가가요. 이런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거기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사랑한다면 사랑하겠지 뭐. 뭐 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입맞춤을 통하여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문제투성인가가 비춰져요. 그냥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서 말한 그대로 우리가 문제투성인 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죄투성이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나를 용기를 주고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나오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죄는 왜 들추어내시는가? 그것을 회개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 갈망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실까? 저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덮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비록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게 열망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따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내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아니,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결단이 서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은 분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내 마음이 정해졌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내 하나님 뜻대로만 살리라. 왜?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미 이 마음에서 딱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높이리라 이렇게 결단한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제 넘어가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 빼고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그 아이가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대하는 자세는요, 진실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요, 더 센 영향력이 오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 뜻대로 살려는 이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넘어져도 우리가 그 마음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위로해 주고 싶고 다시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아주 깊이 평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냐 못 사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보는 관점이 뭐예요? 맨날 엉뚱한 짓 하고 게임하고 뭐 TV만 보고 이러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자세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리고 행동 잘못해도 어떻다고요? 그 죄가 나쁘지 그 자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그 자녀 자체를 우리 야단치질 않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봐요.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쁘게 보지요. 꼬이게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늘 기대하고 또 용기를 주면 또 어떻게 변화될 걸 보시고 그걸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변화돼서 세상을 바꾸고 주위를 바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될 거예요. 사랑받는 그리스도 신부. 그래서 주님은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네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뭐 대들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네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실입니다. 저걸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행동은 그렇게 못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첫 번째 영적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는 못 이기더라도 내게 주어진 어떤 영역은 내가 돌파해요. 결단하고 네 이거는 이기리라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면 모든 영역에서 이제 사단의 괴계를 알고요. 다 돌파를 해요. 이게 마지막 승리 단계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자,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부의 영적 이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자, 영적 이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영적 이기가 뭐라고요? 거절당하는 것, 창피당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첫 번째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열심을 내고 왔는데 뭔가 창피를 당한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도망치고 싶죠? 예, 도망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게 걸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연약함과 죄가 더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피스러운 거예요. 실수도 하고 어떤 일을 인하여 예, 창피스러운 거예요. 저기 보면 그 6절에 보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서 말하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같은 형제를 말해요. 그렇죠? 같은 형제. 내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오빠지요. 그죠? 오빠나 남동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가족인데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화를 내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좀 얘기가 좀 이상하죠? 하여간 저게 이제 비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저기서 포도원은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을. 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얘기를 보면 우리가 그 구약이라든지 혹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 이 어미를 교회라 그래요. 또는 구약에 보면 이 어미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어미라고도 표현해요. 어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하면요. 저기 어미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네, 교회라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니까 일단은 저 어미의 이미지가 교회다. 그 교회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같은 성도들이죠. 같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를 노해. 여러분, 교회 오면 모두가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뭐 시기 질투하고 뭐 많지요? 있죠, 여러분? 예, 그런 거 경험해요. 처음에는 교회 오면 다 청산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이상하게 삐죽거리고 뭐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언제예요? 내 신앙이 좀 잘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드러나요. 신앙이 좀 잘하면 이제 적수가 나타나요. 적수가 나타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려 그리고 막 이런 무리들이 나지요. 예. 그래서 이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이 술람미 여인한테. 왜 화가 났을까요? 예. 그걸 제가 알려줘야지요. 그죠? 제가 알려줘야 돼. 왜 화가 난가 하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에 즐거워가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열정이 막 일어났어요. 열정이 막 일어나니 어떻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대시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합니까? 빨리 영혼 구원하러 나가야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그럼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부담스러워. 근데 그 사람이 막 초신자가 막 은혜를 입고 막 날뛰고 막 이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지 여러분? 예. 아니 누가 아 교회 뭐 합니까? 열심히 기도도 해야죠. 말씀도 읽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좀 해야지. 이게 뭐 교회입니까? 막 이렇게 누가 은혜를 입고 와서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좀 거북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제발. 잘난 체 하네? 뭐 이러면서 지금 모여 또 이렇게. 그 비난해. 그 사람을 깔아뭉개. 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요. 모두 다 뜨겁고 열정이 있으면 좋은데 안 그래요. 과거에 열정이 있어도요. 이제 식어가지고 그냥 다 늙은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 옛날에 나는 그랬어. 누가 그거 모르나? 내가 살다 보면 다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막 이러고 막 얘기를 해. 막 남의 상황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럽고 좀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그대로 맞으면 협조하고 그러면 좋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경험 여러분 하셨지요? 예, 안 하신 모양이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은혜를 입고 나면 막 열정이 생기는 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아직 이렇게 정돈되지 아니한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무시하고 깔보고 또는 내가 막 열정으로 막 일어나니까 자충우돌해.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거기서 오는 거절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부담되지만 그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붙들으면 넘어가요. 근데 그건 넘어가서 이제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 드러내는데 기존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고 거부감을 주고 비난해. 이거는 상상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외부로서 오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져요.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는 그냥 뒤를 미쳐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혼자 일이 보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남들 안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해요. 자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협조도 안 하지. 자기 혼자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서서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힘들어져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없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탈진이 와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기도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왜 탈진이 올까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열정으로 계속 일을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생명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들었다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 그걸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입었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탈진이 온다고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면 어떻다고요? 그게 단지를 알고 막 해요. 근데 그게 시작인데 하나님과 계속 입맞춤을 가지고 말씀의 입맞춤을 가지고 계속 그게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뭘 원했어요? 하나님과 입맞춤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은혜를 입고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탈진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포도원을 지켰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친밀한 포도원은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회장 직임 임원을 주면 그 애는 열심히 해요. 왜? 직임이니까. 근데 임무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고 손 딱 털어요. 그리고 그게 또 예인 줄 알아. 내가 괜히 임원들이 있는데 내가 나서면 임원들이 뭐가 되겠어? 이래가지고 아예 손 탁 털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부가 이 술람미 여인이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저기서 말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부딪히고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연결이 계속 안 되고 그래서 탈진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이렇게 친밀함을 놓치니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 친밀함은 계속 우리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시기에는 은혜가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요, 그냥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오늘날 쉬고 싶어. 그리고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여. 그 상황은 왜 그래요? 친밀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와요. 그게 증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비상이 걸려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친밀함을 놓쳤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정을 다했지. 저 친밀함이 생명이었는데 저걸 내가 놓쳤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하나님 혹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금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런 내용이 나오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신부의 고백이라고요.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내용, 아, 이거 신부가 말하고 있네. 요 논자가 누구지? 신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예전에 그 신랑 대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던 그때를 지금 알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떠났어. 그 임재가 멀리 떠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너의 양떼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양떼를 먹여요. 예,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하잖아요. 그 양떼는 어디예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그 자리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디며 오정에 어디서 쉬는지 내가 그걸 알면 그 장소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친밀함을 놓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했습니다. 자, 얼굴을 가리웠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 아랍에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기 뭐 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얼굴만 내놓는 게 아니라 실제는요, 여기 앞에다 뭘 가려요. 이렇게 그 뭘 합니까? 하여간 천으로 이렇게 덮어요. 얼굴을 잘 안 드러내려고.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얼굴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왜 가까우니까 얼굴을 드러내요. 그 이스라엘 거기에 풍습이 그래요, 문화가. 그래서 리브가가 저기 리브가인가? 예.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그 종이 이렇게 데려갈 때 저 광야에서 벌판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당신 신랑 이삭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쓱 내리잖아요. 내리고 만나러 가잖아요. 예. 그런 이제 어떤 풍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상태가 됐냐는 거지. 어쩌다가. 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정말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찌감치 먼 사람처럼 이런 관계로 내가 지금 알고 있냐, 살고 있냐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는요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멀찍이 살아요. 그냥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근데 교회 생활을 해요. 그분을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면박을 가려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저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 예전에는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그분이 서먹서먹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신부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줘라. 내가 어찌 가까이 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멀찌감치 이렇게 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느냐. 도저히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입맞춤과 그리고 침궁에서 그 주님과 독대하던 그 비밀의 장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그때 향기도 맡았었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통하면서 지금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지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기에는요? 네 가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아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러면 그 사람은 전진이 안 돼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내 사랑이 가짜가 아니에요. 내가 초점을 놓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 친밀한 교제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내 마음에 다른 데 마음에 뒀던 것을 차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갈등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 갈증하면서 목말라하면서 그분을 알려고 지금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장소를 지금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보면 양떼 먹이는 거 저거는 우리 이해되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 교회를 지금 양육하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그 장소로 가야죠. 그 장소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주님이 내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물론 내게 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지 거기가 은혜를 입지요. 주님이 사역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저게 오정에 쉬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양떼들은요. 아침에 이렇게 풀어서 양떼를 먹이면 이놈들이 한 낮 정도 되면 배가 이렇게 불러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못 먹지요. 그럼 그놈들이 뭐 합니까? 예,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자요. 낮잠을 자요. 그럽니다. 양떼가 그래요. 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주님을 만날 만한 장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예, 찾아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요 정도까지 왔는데 이젠 더 이상 그 상태로는 안 돼.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나고 그분의 생명 가운데 있어야 내가 뭔가 힘이 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입고 뭐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끝이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하고 그분을 이렇게 그분과 교제가 있는 그 생명이 넘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는 입어서 교회 왔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놓치고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자기가 어떤 직책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걸 끝나요 신앙생활. 아무 생명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신 주님, 정말 나와 관계의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분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다른 허드렛 일로, 다른 연약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면 그건 참담 만족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원이 돼서 같이 어울리고 모이고 같이 신방 다니고 좋은 일이에요. 그나마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럴 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셔서 이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저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다 해도 계속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요.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자,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저거는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지금 열심히 얻어 터지고 교회에서 뭐 서로 트러블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막 실에 빠져가지고 지금 일에 치여가지고 탈진되어 있는 그를 향하여 주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거든 내가 세 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 그 다음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봅시다. 먼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합류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헌신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신랑을 만나려면 신랑이 일하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 신랑이 어디서 일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합류해야 돼요. 그럼 왜 저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은혜를 입어서 뭔가 했는데 교회 식구들끼리 부딪혔어요. 그게 좌절됐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을 거부해. 그리고 혼자 고립해 있어요. 혼자 나 당신 싫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 하고 혼자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없어.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그게 아니야. 너 그럴수록 교회의 지체에 더 헌신해. 더 모여. 더 그 자리에 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가 고립당하지 말고 너 혼자 놀라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날라 하지 말고 더 모여야 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지내고 싶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 좀 몇 주간 좀 쉴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영구히 방학할 수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가 고립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일들 있잖아요. 그 섬기라는 거예요. 그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섬김의 사역에 나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물라는 거예요. 대개 성도님들이요,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어디서 문제가 터져요? 지도자들과 관계에서 부딪혀요. 지도자들끼리 싸우고요. 지도자들한테 부딪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도자한테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왜? 지도자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저 자꾸 이렇게 매주 만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의 허물이 보여요. 그게 어떻습니까? 자꾸 마음이 다치죠. 아이, 뭐, 목사님이 저래. 뭐, 인사도 안 받아주네. 뭐, 날 반갑게 대하지도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다쳐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와요.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거북스럽고, 좀 이게 살갑지 않아요. 그래서 싫어, 그냥.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저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그 지도를 잘 따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리더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주님의 예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알고 저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거지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기에 지금까지 걸려온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겨내고 또 이렇게 승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기 아직도 이렇게 숙제가 해결 안 돼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걸 우리가 부딪혀서 돌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분, 신부의 진심을 제약하게 시켜주는 주님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춘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혜바가 만들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 사랑아, 뭐예요? 이런 연약하고 부딪혀 있고 고립당하고 있고 짜증나 있고 좌절되어 있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시험에 든 자를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사랑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해요, 저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아직 그래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부딪혀서 짜증나고 좀 시리에 빠져있지만 이 속에는 어떻다고요? 예전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사랑,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이야. 우리가 넘어지든 좌절하든 그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앞으로 변화될 게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로의 병거의 그 뛰어난 말에 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왜 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다가 비유할까요? 바로는 뭐예요? 그 당시에 황제, 아주 대제국의 왕이었죠. 그렇잖아요? 왕인데 그 왕의 병거, 그니까 가지고 있는 그 타고 다니는 그 병거 엄청나겠죠? 그러면 그 병거에 쓰이는 말은 어떨까요? 진짜 똑똑하고 튼튼하고 엄청날 거예요. 훈련도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다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국의 그 황제의 그 병거, 그 무기의 최고의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기에 이끄는 그 잘 훈련된 말과 같다고 너를 본다. 이 얘기. 그러면 여기서 저게 준마 말에 비유하는데 이 말을 바로에게 사용되어 있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 그러면 어떨까요? 진짜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인할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명령하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도요 애굽의 말을 사다 썼어요. 왜? 애굽에는요 말을 잘 키웠거든요. 거기에 말을 수입해가지고 썼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잘 조련한 그 말이 최고였어요. 아주 날렵하고 아주 강인하고 용맹스럽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술람미 여인을 어떻다고요? 너는 정말 나에게 용맹스럽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있는 그런 자다. 그 얘기예요. 지금 비실비실한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이 권세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바로의 병거의 준마보다 더 뛰어난 존재지요. 권세는 엄청나지요. 능력은 엄청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했습니다. 자, 두 뺨. 자, 뺨입니다. 여기 뺨을 말합니다. 볼을 얘기하는데 저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뺨은 뭘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감정. 예.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얼굴에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렇게 양심이 굳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웃는 척 하면서 속은 아주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말고요. 대개는 어떻다고요? 이 마음이 볼로 표현돼요. 그렇죠? 보통.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쁨의 감정, 심리 상태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딴 머리털로 그랬습니다. 딴 머리털로. 자, 여러분 머리를 땄는데 특히 이제 엄마들이 딸들을 머리를 털게 다듬잖아요. 잘 다듬는데 어떤 아이는요 얼마나 엄마가 이걸 잘 다듬었는지 내가 봐도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당겨가지고 그냥 당겨야 하는지. 근데 엄마들은 어떻다고요? 그 아이 머리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장을 했는지 멋있어.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또 귀엽다 그러면 또 좋아해. 그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 자,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어떻습니까? 아주 예술적으로 예쁘게 잘 이렇게 따왔다고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예술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감정에 이렇게 폭발하고 분노가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주님은 그 우리를 이 머리의 이성 이 체계를 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목, 목이 있어요. 목. 여러분 이 목은 무엇에 쓰지요? 예, 머리를 받친 데 쓰겠지요. 먼저. 그 다음 어떻습니까? 머리는 못 돌려요. 그렇죠? 목이 돌아가야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목이 있기 때문에 뒤도 보고 옆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의지를 얘기해요. 의지. 그래서 목이 꼿꼿하고 이렇게 굳은 자라 그러잖아요. 누굴? 교만한 자를. 그냥 목 막 뻗대고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 그래. 저 사람 참 교만하네 그래요. 왜? 목을 이렇게 뻣뻣 세우고 잘난 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낮추고 그럴 때 아,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어떻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그냥 그 표현이 어디 여기 있다고 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굳건히 내가 딱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목에 비유한 거예요. 요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 그 내용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원수가 짓밟고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다고요? 이 진리를 굳건히 서서 딱 세우는 거지. 신앙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서야 돼요. 진리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구슬개미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구슬도 사실은 이게 그 아름답잖아요. 구슬이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아름답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저렇게 그 목에다가 더 이렇게 장식을 달아서 이 목이 의지가 굳건하고 정말 진리 말씀대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혜바가 만들리라. 이제 1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의 표현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금사슬은요. 그 당시에 금사슬은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게 안 돼요. 오늘날에 보면 가끔 사람들이 금 목걸이하고 다니죠. 이렇게 사슬 같은 거. 특히 어떤 남자들도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남자들 등치 있는 친구들이 막 금사슬 달고 다니더라고요.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자녀들이 사줘서 차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들도 가끔 보면 깡패 같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금사슬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주 귀했어요, 그동안. 누가만 쓴가 하면 왕. 그런 사람들만 저 금사슬을 했어요. 그래서 저 금사슬은 뭐예요? 왕족을 의미해요. 아주 귀한 존재로 의미해요. 그래서 저거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넘어지고 약하고 시들시들하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 내가 있는 자리로 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맡긴 세 가지 일들 너 놓치지 말고 그대로 하면서 날 찾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저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드는 존재로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사슬이 뭐라고요? 아주 귀한 존재, 왕족의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을 박아 만든다. 자, 은을 박는다는 건 뭐예요? 은은 어떤 거예요? 은은요, 진짜 불순물을 정말 제거 해가지고 정결한 상태를 은으로 표현했어요. 정금이라 하기도 하고 은으로 표현했어요. 그 은은 어떻습니까? 많이 녹여야 돼요. 녹여서 또 덜어내고 해서 순도 거의 100에 가깝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넘어지기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 입맞춤의 자리에서, 그 침궁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던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 다른 교회 생활하다가 좀 즐겁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고 탈진이 오니까 이제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낙심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다시 주님과의 입맞춤, 그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다시 네가 지금 하던 일을 놓치지 말고 계속 임무를 감당하되 내게로 찾아와라. 그리고 나는 너를 바로의 병가의 춘마에 비유한다. 그리고 너의 그 감정, 그 머리털, 내 목의 구슬깨미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에게 금사슬을, 은을 박아서 내가 존귀한 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렇게 금사슬을 은을 박아서 만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냥 대강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은 정말 존귀한 자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뭐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얼굴 잘생긴 걸로 평가하고 공부 많이 한 걸로 권세로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 없어져요. 하늘나라 가지 그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왕족같이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디 부딪혀도 어떻다고요?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더라도 바로의 준마처럼 정말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나를 계속 그렇게 실제로 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빚어가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더 달려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